오늘 9월 11일, 9월 6일 주일 설교는 김목사님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인데요.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또 얼마나 다른 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된 아버지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삶은 파마, 농부나 가드너, 정원사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원사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10년을 앞에 보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 지금 썬데이스쿨 미니스트리에 많은 일손들이 필요한데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 사역의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선데스쿨 사역에 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과 자매님이라면 이 선데스쿨의 사역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좋은 트레이닝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데이스쿨 티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마음을 정하셔서 나오셔서 함께 이 사역을 동참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마음에 정말 기도하고 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이 미래를 위한 사역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HBC 지금 홀리데이 바이블 클럽이 지금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지요. 또그 HBC의 스피커가 질리안 옹 자매인데요. 그 자매가 왔을 때 지금 호스피탈리티 로스터가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HBC 스피커를 위해서 또 함께 환영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HBC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니얼 리브를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여러분의 귀한 휴식 기간을 하나님의 사역에 미래에 정말 투자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Brother Tang이 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로마 제국 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첫 번째 전도 여행부터 바울이 로마에 감금될 때까지 주후 45년에서 62년에 이르는 기간을 다룹니다. 복음의 사역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원대하게 펼쳐지며 선교 사역은 최고의 성장을 이룹니다. 이 기간의 핵심 인물은 바울입니다. 한편 15장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게 되며 15장과 21장에서는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에 퍼지는 과정은 먼저 자유몸인 바울 13장 1절에서 21장 16절을 통해 그리고 사로잡힌 몸인 바울 21장 17절에서 28장 31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자유로울 때에는 세 차례 걸친 놀라운 전도여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외에도 전도여행의 기점이 되었던 안디옥이 우리의 주목을 이끌며 이후 고린도와 에베소 등 여러 지역들이 기독교 활동의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바울이 갇혔을 때에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주목받지만 이는 최종 목표인 로마로 가기 위한 거점에 불과합니다. 이로써 누가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달성됩니다. 복음이 원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유대교로부터 새로운 거대 중심지인 로마와 넓은 이방인 세계로 전환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전도여행은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들을 파송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울이 떠난 첫 번째 전도여행 13장 1절에서 15장 35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자신의 복음사역을 위해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두 번째, 주님께서 자신의 복음사역을 위해 어떻게 종들을 인도하시는지, 세 번째, 주님께서 자신의 복음사역을 위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먼저 우리는 지역교회와 교회의 회중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교회는 안디옥시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박해가 더욱 심해지자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안디옥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앞으로 올 가뭄과 그 기근을 예언하자 안디옥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1장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구제금을 전달할 사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섬겼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로부터 그들을 부르셔서 다른 지역으로 세상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지역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였으며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간증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 기지는 안디옥에 있는 지역 교회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인식할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지역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부패한 교리, 그릇된 실천, 도덕적 타락을 보았고 교회들이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면 어찌되었던 그들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는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가 바른 교리와 실천 안에 서도록 세우고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교회가 순결한 믿음 위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옮겨 다니거나 방관자로 남아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안주하여 교회의 건강과 영적 유익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지역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성경 말씀에 충성하고 신실해야 하며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그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홉처치에서는 매년 3년마다 재직자들을 다시 뽑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가 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프레젠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에 있던 지역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지역교회를 통해 모이고 사역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경건한 제자 몇몇은 선지자라고 불리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두 사도만큼이나 지극히 큰 사도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이자 교사로 소개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한 아가보의 두드러진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아가보와 함께 내려온 것이 언급되며 아가보는 성령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르치는 선지자였던 것처럼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완성이 되고 교리적 진리가 신약 문서로 체계화되기 전에 진리를 전하는 매우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예언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는 가르치는 사역과 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이러한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시므온은 그의 라틴어 이름인 니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으나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는 니게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찰스 라이리는 니게르라는 이름이 시므온이 아프리카 출신임을 나타낸다고 추석합니다. 루기오는 빛의 또는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구레네 출신임을 나타냅니다. 2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끝인사에서 루기오를 한번 언급합니다.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인물이 동일한 루기오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나에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즉 함께 자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주님을 모욕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라고 함께 교육받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적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2절에서 3절 본문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교회에서 그들은 맡겨진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1절에서 그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직임으로 인하여 사역으로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나머지 성도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인 회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역교회나 회중을 향한 올바른 태도이자 존중입니다. 지역교회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섬겼습니다.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역, 봉사와 예배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들은 예배자로서 회중의 일원이었습니다. 72역에서 이 단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행하는 공식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거룩한 공식 사역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 및 15장 27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다섯 사람은 선지자와 교사라는 공식적인 직책들로 인해 언제나 바빴음에도 모인 회중과 함께 드리는 예배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금식하는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을 유지했습니다. 율법에는 속죄일에 행하는 연례 금식 한 번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몇몇의 슬픈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 민족 자체에서 정한 몇몇 추가적인 금식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후반절에서 능력의 출처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할 때 금식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 누군가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과 소통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님의 메시지는 바울과 바나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그 회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중은 그들의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남아있게 될 세 명의 선지자와 교사 중 한 사람에게 특별 계시로 임하셨고 다른 선지자들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이 말하듯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온 교회에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곳에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지역 회중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리더들은 그 어떤 특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지역교회에서 섬기며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역교회의 주인이시자 감독이십니다. 성령의 명령은 택함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사역으로 보내기에 모든 조건이 충분합니다. 따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참으로 또는 이제 곧 바로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부르심이 이미 확정된 일이며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됨을 암시합니다. 즉 이제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위임, 즉 파송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는 그들의 파송 예배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 거기서 배 타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루어놓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그들은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2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루어놓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한 뒤 주님의 일을 위해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한 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 영적 일치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지역 교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디옥 교회 안에는 영적 일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갖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다른 성도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마 기도의 모임에 한 번도 참여하신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세션들은 9시 반에, 매주 9시 반에 모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이전에 기도가 있고 예배 후에 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된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베타교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서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에 힘쓰니. 아멘.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두고 계신 장소들과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발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실루기아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수리아 안디옥의 항구 도시로 안디옥에서 약 16마일, 약 2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루기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만 등장합니다. 이 도시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하며 거쳐가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여기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 거기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보이고 그리고 또 다음 패시지에서 공부하게 될 셀루시아가 그러니까 셀루시아는 실루기아가 이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항구 도시입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동부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또 발굴 작업을 통해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세기 규모의 대형 극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도시 남쪽 끝에는 높은 단 위에 제우스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밀, 올리브유, 포도주가 이 도시의 주요 생산품이었으며 어업 또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로 히랍인들, 즉 그리스 그리스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회당들을 뜻하는 복수형 표현 시너가그스의 사용은 기원전 4세기부터 구브로에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거주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 회당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실질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된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설교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후 바울의 사역 방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 스스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히라빈에게로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히라빈은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였듯이 이러한 방식은 그의 고백에 적절한 실천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사역의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사촌 마가 요한임이 분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갔고 또 이제 이번 전도 여행에 그를 동반했습니다. 그 미니스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수행원 또는 보조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휘페레테스. 이 휘페르테스는 문자적으로 당시 3층의 노자비들을 이용해 빠른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군함, 트라이림의 하급, 그러니까 저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뜻하며 나아가 타인의 명령 아래에 있는 자, 즉 하수인이나 보조자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유대인의 재판을 받으실 때 대장의 명령을 받던 레위인 성전 경비병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마가의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이 명령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직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미니스터, 즉 윗사람에게 종속된 하급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신바보라고도 불린 이곳은 구브로의 로마 총독부 소재지였습니다. 살라미에서의 사역을 마친 그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섬을 횡단하여 총독부가 있는 바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살라미에서 남서쪽으로 100마일, 약 160km, 그리고 옛 페니키아 도시인 구바보에서 북서쪽으로 10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옛 도시는 기원전 15년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새로운 바보 도시는 옛 폐허 유적지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건설되었습니다. 로마 총독부의 관저가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13장 6절과 13절에서 바보를 언급하였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어지는 도로 덕분에 바울 일행은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위한 화려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브로는 이 여신이 탄생한 장소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보에서 그들은 그 지방의 총독인 로마의 프로콘술, 원로원 속주 총독, 프로콘술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이해력과 지성, 곧 어떤 대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궁금했기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궁금했기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와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디자이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간절히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구원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한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마귀는 서기오 바울의 곁에 자신의 대리인을 두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과 그 시간 어디에나 마귀의 분주한 역사 또한 존재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 예수였으며 이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람어 이름은 엘루마였는데 이는 마술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마술사 또는 점술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총독의 환심을 산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은 강력한 적수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여신의 탄생지에서 한 유대인 마술사가 이 섬을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최고 관료인 총독의 총애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 섬의 가장 권세 있는 사람으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합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매우 기이한 광경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우상 숭배의 섬으로 보내셨고 먼저 유대인에게 가게 하셨으며 대적의 세력과 먼저 맞닥뜨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방식으로 이 도전적인 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망했던 그 섬의 총독을 만나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들을 자를 예비하시는 동안에 자신의 종들을 대적하여 역사하는 원수 또한 허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날까도 생각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이 많음이라. 따라서 이렇게 그 마귀와 같은 대적이 많은 곳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꼭 나쁜 사인이다라고만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많은 대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장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사역을 위해 열린 문들은 그를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곳과 감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환경은 불리하고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여 그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역사 또한 수많은 역경과 반대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적인 일들,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사역 안에서 해나가신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한 그 마귀의 대적함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합니다. 마술사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였었습니다.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는 그들을 대적하였거나 스스로를 그들과 맞서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마귀의 대리인조차도 눈치가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대변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의 메시지가 총독 곁에서 누리던 자신의 영향력 있는 지위를 빼앗기게 할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반대는 그 자신의 믿음과 그들의 메시지 사이의 차이점을 그가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을 그 믿음, the faith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힘썼습니다. 그가 싫어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전관사 the는 믿음을 총독이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객관적인 믿음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총독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나바 바울의 메시지에 반대한 그의 동기는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총독 곁에 있음으로써 그는 섬 안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누렸습니다. 또한 마술사로서 그는 사람의 마음 위에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이 순간까지 항상 바울과 사울로 포기되었는데 이는 바나바가 리더십을 발휘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선 구부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사역을 위해 바울을 찾아 나섰고 여러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시고 이 시점부터 리더십은 그에게 있게 됩니다. 또한 이곳은 사울이 헬라인들 사이에서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소한 이름이었던 사울 대신 자신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술사에게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지혜에 따라 자신의 때에 자신의 종들을 택하십니다. 바울이 주님이나 자신의 사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완수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바울의 순종을 모두 보여줍니다. 바울의 편에서 이것저것 골라 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셨고 2절에서 그들을 파송하라고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5절에서 그들을 여러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바보에 이르러 총독과 마술사를 만난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9절에서 바울을 자신의 권능과 임재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을 제외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전혀 고려해 보지 않았던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온 단순한 선교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며 자신들이 갈 곳을 스스로 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역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원봉사 및 인도주의적 사역을 했을 뿐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의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사역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사역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엘루마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엘루마를 주목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시하여 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엘루마를 본 것이 단순히 사람의 외모를 본 것이 그 이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비틀어 거스르기를 멈추지 아니하겠느냐. 엘루마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의 이름들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했습니다. 거짓, 속임수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미끼를 가리킵니다. 악행은 부도덕함, 파렴치함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일을 쉽게 저지른 능력을 뜻합니다.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최소의 가책이나 어떤 주저함도 없이 행동하는 태도를 말하며 따라서 악행, 사기, 강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는데 이는 엘루마의 악함과 제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엘루마는 자신의 희생자들을 계속 사로잡아두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말하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마귀적인 자기 아비의 모든 특성과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의의 원수였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의 도덕적인 파산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그의 불의함의 깊이는 그가 모든 의의 원수라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원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증오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는 모든 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바로 이 전도의 사역자들을 대적하고 총독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의 행위의 뒤에 있던 본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엘루마는 그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적인 자기 아비의 모든 특성과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이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의 도덕적 파산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그의 불의함의 깊이는 그가 모든 의의 원수라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모든 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바로 이 전도의 사역자들을 대적하고 총독이 믿음을 갖추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의 행위에 대해 있던 본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이 엘루마에 대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비틀어 거슬리기를 멈추지 아니하겠느냐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령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누구를 끌어줄 사람을 구하는지라. 아멘. 엘루마를 향한 심판의 판결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마술사가 대변하는 모든 것, 즉 거짓, 악행, 사기, 마귀적인 것들, 그리고 모든 불의에 맞서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순결함에 있어서 완전하신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령께서 엘루마에게 선포하신 심판은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곧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마귀의 자식인 엘루마를 치셨습니다. 사람이 그를 상대할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는 그러한 자를 막으시는 그분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루마는 즉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안개와 어둠뿐이었습니다. 볼 수 없게 되었기에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 끌어줘야만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형벌의 기간을 얼마 동안으로 한정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이 시력 상실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형벌의 기간을 얼마 동안으로 한정하셨고 그것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양심 속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섯째, 성령께서는 총독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응징의 표적은 총독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그를 믿음으로 인도한 유일한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놀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교리였습니다. 그는 7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하나님의 종에 의해 마술사에게 선포된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역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도들은 지역교회를 통해 배우며 삶과 사역을 위한 인도함을 받는데 이는 성령께서 지역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역회중은 그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특징지어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의 역사 또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에는 주님의 일을 향한 반대 또는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심되고 첫째 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감당해야 할 사역으로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강제로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능력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재직자를 선출할 때 그것을 노미네이션을 받고 그 다음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이 어떤 정치적으로 그 파워를 오버파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되는 우리 재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회의를 통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온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지역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 전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기독교 선교회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